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노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1995년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죠. 강남의 서초동에 있던 부자들이 주로 드나든다고 했던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전쟁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큰 대참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1,441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세 명의 아주 극적인 생존자가 있어서 국민들을 깜짝 놀래켰고 또 기쁨의 소용돌이를 불어넣었습니다. 11일 만에 또 13일 만에 17일 만에 이렇게 한 명씩 구조가 되었었죠. 당시 유지환 양이 있었습니다. 18세였던 유지환 양은 무려 13일 만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염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가 되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과연 그 오랜 시간 동안 건물 더미 그 칠흑같이 어둡고 공포스러운 그 공간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유양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사람의 시체가 썩어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캄캄한 그 암흑 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자신의 오줌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양의 어머니가 이 유지환 양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라는 것이죠. 지환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면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양의 어머니는 고학력자도 아니고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의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또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면은 소망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직접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딸에게 이야기해준 그 어머니의 말을 딸은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올렸고 그것이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상을 졸업하고 대학생인 오빠의 뒷바라지와 생계를 돕기 위해서 취직한 딸에게 어머니가 사회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잘 견뎌내라고 해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나는 과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된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스승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평소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이 유양이 그 극한의 환경에서 이 18살의 소녀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평소에 해주었던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주었을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말이 이 아이의 인생을,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도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이라면은 반드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각인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저는 우리 세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 좀 해라고 했던 말은 초창기에 조금 많이 했었고요. 딸아이에게 좀 많이 했었고 나머지 둘째, 셋째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된 거죠, 제가. 왜냐하면 전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을 꼽아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뭐냐 물어보면 성경 읽었냐라고 하는 체크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성경을 읽었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1년에 적어도 성경을 1독 이상은 계속 해왔습니다. 아마 지금쯤 상당히 많은 성경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어도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내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세뇌가 될 정도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그것이 좌우지해 줄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해도 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인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성도, 그 성도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은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타협을 안 하셔. 이 말이 나온다면 그 부모님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으셔. 예배드리는 그날에는 누가 오든지 어떤 손님이 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지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으셔.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실천을 하셔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의 목숨을 다해서 너의 목숨보다도 나를 예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당신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살고 싶죠. 올라가고 싶죠. 높아지고 싶죠. 부해지고 싶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귀족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 발버둥을 쳐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부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와 또 다른 예배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은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자녀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슬하에 있을 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구나. 그러면은 자녀들도 은연 중에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그 자녀는 어떤 어려운 곳에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1988년도에 총신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선배 목사님이 그날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강하게 했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한 아내를 심히 괴롭혔죠. 핍박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가냐고. 그런데도 아내는 주일이면은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마음에 좋지 않게 여겨졌던 남편은 아내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듣지 않자 교회 가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으로 진리를 끌고 와서 부엌에 던져놓고 부직갱이로 아내를 구타한 일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단장을 하더니 교회로 갔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이 교회로 쳐들어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끌고 집으로 와서 다른 때 하던 것처럼 부엌에 아내를 던져놓고 부직갱이를 들고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구타를 당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그 노래를 때리면서도 그 노래를 다 듣게 된 겁니다. 맞아가면서 아내가 불렀던 노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아내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가 더 많이 나서 아내를 더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남편은 인민군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국군에게 포로가 되었고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죽음의 기로에 섰습니다. 일사후퇴가 일어났을 때에 미군과 국군은 그 많은 포로를 다 끌고 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 포로들을 살려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미군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죠. 이 포로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텐데 그들만큼은 살려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것인지 다 알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민군들이 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다 나왔습니다. 이제 미군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증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오른쪽으로. 어떤 이는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왼쪽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남편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순간 이 남편에게 떠올랐던 찬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부지깽이 맞으면서 그 아내가 불렀던 노래가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을 1절부터 쭉 부르면서 이 남편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내게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은 살아난 이후에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유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3이 되면은 학원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예배가 중요하냐, 그 기로에 서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를 그냥 학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언제든지 또 들을 수 있지만은 이 시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를 얼마나 교육하기에 중요한 시점입니까? 얘야, 네 인생에서 지금 공부가 아주 중요하지. 그러나 그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행동으로 또 말로서 보여주어야 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부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는 부모,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할지 우리의 완벽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육신을 떠나서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사랑의 행동을 오늘 본문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죠. 식사를 하시다가 이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를 제자들의 발 앞에 놓으셨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면 예수님의 몸은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식과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나셔서 겉옷을 두르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예수님의 그 행동, 스승으로서 랍비가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도무지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몸을 낮추시고 그것도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제자들은 이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그들은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그 말씀에 귀를 아주 예민하게 기울이게 된 것이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본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의 자세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주 귀하게 그렇게 들을 자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내 몸을 단장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 자리에 조금은 일찍 오셔서 권사님 반주하는 그 연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겨주셨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격식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격식을 갖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도 그분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추는 격식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평생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게 내려오다가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크냐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타페이노스는 저지대 또는 공지대, 아래 낮은 곳 또는 비어있는 장소,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느냐?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낮추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까지 낮추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낮추는 그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죠. 낮아지고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그곳에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움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면은 이와 같은 것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흘러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겸손한 자, 낮추는 자가 그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그 속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런 본을 보여주셨죠.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깨닫고 나면은 아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추어야만 되는 거구나. 나를 낮추어야만, 그래야 예수님 속에 있던 즐거움과 기쁨이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그들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셨냐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셨던 사람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이죠. 교사라면 주일학교 여러분 반의 아이들입니다. 교장이라면 여러분 학교 교사 전체입니다. 장로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면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하게 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험한 길을 걸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셨죠. 베드로는 나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본을 보여주면은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큰애가 있습니다. 우리 여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에 아마 그때가 세 살, 네 살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손을 잡아 주어야만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혼자서 아장아장 겨우 걷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교회에 저녁에 8시경이 되면 매일매일 기도하러 갔습니다.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아이를 업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면서 저녁에 아내와 제가 둘이서 손을 잡고 아이를 가운데 두고 걸려서 그렇게 동네 교회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아내와 저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 사이에 방석을 깔아놓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아이는 잠을 잤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세 살짜리 딸아이가 아빠 엄마가 매일 하고 있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매일 자면서도 듣다가 보니까 그날은 따라서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아이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라났느냐 하면은 국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세 자녀를 두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기도해 오고 있던 내용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었는데, 아빠,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대학원에서 국제 변호사 공부를 로스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잠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바깥으로 밥을 먹으러 갈 시간도 거의 없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공부하고 힘든 그 과정을 지금 거쳐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와 말씀 생활을 계속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본은 결국 언젠가는 어디에서든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서 어디에서 분을 보여주어야 할지 이 개념만 명확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